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45쪽 6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예, 저는 지난주 PD수첩을 통해서 민건이 사건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민건이 사건은 2016년 9월 30일 오후 5시 40분경에 견인차에 할머니와 두 살 난 민건이가 치이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어요. 전북대학병원에서 그 두 분을 받았는데 병원 측에서 수술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이유로 14곳의 전원을 추진을 하다가 심장정지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증외상정문이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병원으로 옮겨서 11시 59분에야 옮겨졌고요. 결과적으로 수원에서 옮기자마자 두 분이 다 목숨을 잃는 사건이 민건이 사건입니다. 이것을 다룬 PD가 몇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죠. 첫 번째로는 담당 의사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담당 의사 두 모두 다 학회를 가버렸습니다. 학회를 가버리고서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학회를 하고 2차로 아마 술을 마시러 갔는지 병원에서 아무리 연락을 해도 의사가 연락이 닿질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병원을 옮기게 되는 그 문제를 시스템의 문제를 들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병원에서 교과서적으로 응급조치를 했다고 하면은 6시간 동안에 지난 뒤에 조치가 된 그 병원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죠. 국감에서 이 문제를 다뤄서 전북대학 병원장이 거짓말로 사태를 모면하기에 바쁜 장면이 또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의사 개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로 그냥 일단락이 되고 마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PD수첩을 보고서 마음속에 좀 분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우리가 병원 측의 입장도 이해할 수가 있고요. 개개인의 의사들의 입장도 당연히 이해할 수 있지만은, 2년이 지난 2018년 올해에 거의 흡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동일한 시스템으로 또 다른 생명이 그 병원에서 죽어간 것이에요. 저는 마음속에 어떤 것이 분개가 되냐면은 2년이 지나도록 도대체 그 시스템이나 상황이나 병원의 모든 것을 고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또다시 사람을 죽게 만들었던 그 병원의 시스템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큰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의 그 절규 소리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병원이 2년이 지나도록 그 병원의 시스템을 개혁지 못하고 변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의사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을 당하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의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병원의 모든 시스템을 고치자고 하니 돈과 에너지와 힘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에이 또다시 그런 사건이 있겠어 하고 그냥 관행처럼 이 시스템을 밀어버렸던 것 같은 내용도 듭니다. 그런데 제가 그 프로 가운데에 민건이 어머니 아버지의 이 절망에 섞인 눈물 섞인 고통의 소리를 듣습니다. 기자 양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 아이가 병원에 관계된 아이였거나 정치가의 아이였거나 돈 많은 경제가의 아이였거나 하면 이 아이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었을까? 정말 자기 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6시간 동안 피를 흘리도록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할 수 있었을까? 가난하고 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한스럽고 이 사회에 이렇게 아이들이 죽어가는 이 서민의 한의 고통과 절규 소리를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도대체 병원의 이 시스템이 바뀌자는 2년이 지나도록 바뀌자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결론을 하나 짓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생명을 존중하는 존엄성이 사라지고 양심의 기본적인 도덕성이 다 무너져버려서 생명이 존엄하다는 의식이 돈과 명예에 밀려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을 존중하거나 생명을 존중한다는 의식과 생각이 없으니 병원의 개혁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의식과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시스템이 변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PD수첩에서 다룰 두 번째 주제가 올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명성교회 문제를 다루겠다고 방영을 했습니다. 명성교회, 교회에 여러분이 뭐 잘 아는, 알거나 모르거나 어쨌거나 많은 지금 아픔이 있고 타락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교회를 주변으로 수많은 고통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병원에, 그 병원에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합니까? 자,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개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개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될 것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는 곳에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고통의 소리에 민감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신앙이 성숙하다고 하는 건 뭐냐? 피조물들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는 귀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그 고통의 소리를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세상은 날로 더 악해지죠. 갈등이 더 증폭되고 고통의 소리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한 고통이라고 한 단어는 헬라어의 칼레포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이 딱 두 군데 쓰여지거든요. 오늘 여기에 하고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거기에 또 다른 단어로 용도로 씁니다.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보시면은 안 보이네요. 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어떤 단어가 고통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을까요? 몹시 사나워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고통입니까? 지금 여기에 귀신 들린 둘 사람은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고 힘과 파워를 갖고 있고 약간 미쳐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한다거나 힘으로 무력질해서 고통의 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삐 풀린 망아지,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를 마음껏 상영하는 방종, 제한되지 않은 자유, 인생을 멋대로 사는 그곳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원인을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된 이유, 고통의 소리가 된 이유가 뭡니까?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의 원한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돈을 사랑한다. 돈이 앞서니까 병원이 개혁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조직보다도 돈이 앞서면 안 됩니다. 영혼이 앞서야 되고 생명을 살린 일에 앞서야 하고 복음이 앞서야 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앞서서 마음을 하나님께 모일 때에 돈은 따라오는 것이죠. 왜 아멘 안 하셔요?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해 생각을 하고 돈을 묵상하고 돈에 대해 경영을 하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한 세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은 자랑한다. 자기의 명예를, 신분을 자랑하고 자기가 누렸던 기득권을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비방까지 하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참 그 부모의 절규의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때 당시 병원에서는 사과 한마디 하자는 것입니다. 병원의 시스템이건 어쩌건 와서 누구든 와서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하여 사과는 해야죠. 그게 원한을 푸는 거 아닙니까? 원한을 풀지 않으니까 한 맺힌 부모의 가슴이 그냥 절규예요, 절규.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사나우며, 우리말로 표현하면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고통의 소리가 늘어난다. 여러분 사나운 거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분과 화가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운전을 할 때 여러분 오늘 운전하러 교회로 오신 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그래도 좀 덜할 거예요. 막히지가 않아가지고. 평소에 한 2시간 정도 운전을 한 말입니다. 이건 무슨 전쟁 같아요, 운전이. 막 끼어들고, 막 머리에서 막 내렸다 올렸다 막 욕하고, 이게 왜 이러냐, 사회가. 뭔가 마음에 한이 막 맥쳐가지고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한 두세 시간 운전하다면 한두 번 정도는 이게 사람들과 사람들이 서로 마음속에 막 뒤틀림이 있고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양보하심과 배려하심과 여유로우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운전 습관을 좀 들여다보니까요. 끼어들 때, 한참 서 있는데 끼어들 때 좀 짜증이 나죠. 그런데요. 한 차를 양보하고, 두 차를 양보하고, 세 차를 양보하는 순간 대인배가 됩니다. 내 마음이. 그래, 아유 뭐 당신이 그렇게 바빴겠거니, 뭐 병원에 가니까 그렇게 바빴겠거니 하니까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마음이.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운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양보하세요. 그 쓸데없이 갈등 일을 필요 없고요. 이 싸나우니까 고통이, 이게 별일 아닌 교통사고로 죽음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개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하셔야 될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개혁을 해야 하고, 무엇을 개혁을 해야 할까? 오늘 이 부분을 시작점, 이 원인점을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디메오데서 3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어떻게 해요?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무엇을 유인하는 겁니까? 그 여인의 마음을 유인하는 겁니다. 그 여인의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가만히 들어와 악한 영들이 새로운 교리와 새로운 이론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여인에게 가만히 들어와 그의 의식체계를 무너뜨리고 생각의 틀을 바꿔버리고 마음을 바꿔서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죄를 중히 쥐게 하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게 한다. 그런데 7절 보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거짓 교리와 거짓 진리에 사로잡고 나니까 이제는 그의 끝에 진리에 이를 수 없는 폐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요 한 얘기 말씀드릴게요.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서 사귀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내랑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이제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몇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노가다를 뛰었습니다. 두 번째는 과일 장사를 했어요. 그 세 번째는 소화기라고 하는 것을 007백에 들고 영업을 뛰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6개월 마지막 때쯤에는 영업의 최고의 사원이 될 정도로 제가 잘 팔았어요. 왜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그런데 이제 결혼 자금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게 준비가 됐고 학자금도 준비가 됐는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아무래도 부족하죠, 자금이. 그러니까 이제 자금에 대한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전도사 시절 전입니다. 후배가 이제 저를 꼬실레이션을 하더라고요. 선배님, 시간을 아주 적게 드리고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옥매트를 파셔야 됩니다. 옥매트? 평생 자보지도 않은 옥매트. 옥매트를 몇 장만 팔면은 저한테 그때 당시에 수학 공식으로 피라미드를 막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누구에게 팔고 팔고 팔면은 2년째만 되면 학자금 땡이고 결혼자금 준비됩니다. 제가 뭐 된 거예요?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하, 그래. 어느 날 후배가 또 지나가다가 선배님, 4박 5일 동안 합숙 훈련하는데 먹여주고 재워준답니다. 가서, 거기 가서 그들이 말하는 걸 잘 듣고 나면 아마 그때 가서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그래? 뭐가 된 거예요? 유인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갔어요, 합숙 훈련. 둘째 날에 됐는데요. 그 옥매트의 사장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흰 세단을 몰고 와서 위에부터 아래로 내가 그렇게 양복을 잘 입은 사람 처음 봤어요. 쫙 입고 번쩍번쩍 하는데 마음속엔 이미 뭐예요? 2년 후에 내 모습이다. 뭐 이런 이제 착각이. 이게 의식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정신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날 아침에 제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저를 치시는데요. 여기에 있는 모순점, 피라미드의 모순점, 여기에 있는 이 적게 시간을 두고 많이 버는 이 모순점, 이 성경에 위배되는 모순점들이 팍팍팍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셋째 날 뭐 했겠어요? 박차고 일어나서 도망하다시피 그 자리를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이요. 이단도 동일한 작업입니다. 신천지에 빠지신 분들이 처음에는 혹하다가 들어가면 의식화 교육을 해요. 제가 386세대인데 386세대가 한참 데모를 했던 시대인데 주체사상이나 좌경화 세력에 빠진 사람들이 한 학기 동안 완전히 그 주체사상에 공부를 하면서 의식화 작업이 됩니다. 오늘 사단이 가만히 들어와 여자의 마음을 유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식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마음을 빼앗기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악한 유혹의 도전에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크게 선포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새롭게 배워야 하는데 너의 마음 속에 15절 초반절을 보면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을 온전히 배워 학습하여 너의 마음과 의식과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야 진정한 개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잠언서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순간 생각에 지배당하는 순간 여러분의 행동이 망가지고요. 여러분의 습관이 고장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죠. 뒤집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고 싶고 잘못된 악습을 고치고 싶고 병원의 시스템을 고치고 싶고 교회의 타락을 고치고 싶으면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을 고치고 의식을 개혁하고 생각의 틀을 완전히 고쳐야 해요. 왜입니까? 15절 말씀 보니까요. 성경의 능력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선포를 할 텐데 신뢰가 가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아멘 강요 안 합니다. 여기 15절 초반절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여기 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듀나미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단어죠.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파워, 폭발력,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폭발력이 있는데 이런 뜻이죠. 굉장한 힘이 있는데, 아멘이신가요? 그 힘이 무엇인가? 첫 번째 말씀 보니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외에 그 어느 것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의 책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십니까? 두 번째는 16절,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하실 타임이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만이 여러분들을 바르게, 자녀들을 올바르게, 인생을 세울 수 있는 유익한 책임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 믿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14절로 돌아가시면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배우고 내가 학습하고 지식으로 머리에 넣는 것으로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학습한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전 인격적인 좌소에, 마음에 그 말씀이 안착되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갈등과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아픔들이 성령께서 감동되어 안착되어 주관할 때까지 뭐하라는 거예요? 확신함에 찰 때까지 거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삶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닙니까? 제가 아는 선배님의 설교본을 읽다가 이분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비로 설명을 합니다. 뭐 나비로 왜 설명을 하는가 봤더니 나비처럼 성도들이 교회를 확 와요. 그래서 잠깐 은혜를 받고 저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나비처럼 또 확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착되고 마음을 뒤흔들고 막 이런 것보다 그냥 또 그렇게 한 주간 잊고 살다가 제가 볼 때 이 나비처럼 왔다가 나비처럼 사라지는 분들이 교회 한 80%에서 90%는 되지 않은가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은요, 실제로 우리 기억력이 독일의 심리학자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다 듣고 나서 10분 후부터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망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망각이 시작돼서 암기한 것이 1시간 후에는 50%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루 후에는 70%, 한 달 후에는 80%, 1시간에 50%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말할 때 내 기억력으로는 네가 그때 이런 말을 했고 이런 말을 했고 다 거짓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성도님들 싸우실 때요, 저 그냥 마음을 푸세요. 뭐가 그렇게 기억력이 좋다고요? 한 시간만 전에 50%를 까먹는 인간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냐고. 뭐가 좀 용서합시다. 배려합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주간 사실 때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또 묵상하고 나의 잘못된 생각이 바뀌고 내 습관이 악한 행동이 바뀔 때까지 계속 말씀이 또아리를 틀 때까지 여러분들 힘쓰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여러 번 얘기해도 여러분 또 망각의 은혜가 있으셔서 윌버포스가 뭐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서 제가 다시 준비를 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연도수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1787년에 윌버포스 나이에 27세가 되던 해에 제가 5분 후에 또 물어보면 잊어버릴 거예요. 1787년이라는 거 외우셔야 해요. 이 친구가 일기장에 뭐라고 썼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일생을 바쳐 완수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국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지금 뭐가 일어난 거죠?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평등함으로 이 성경 말씀이 노예 제도의 불평등한 요소에 감동이 터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27살 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기장에 쓴 것이에요. 그런데 1833년 기억하십시오. 7월 27일에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자, 아까 윌리엄 윌버포스가 결단을 하고 몇 년이 지난 겁니까? 46년이 지난 이후에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고 3일 후에 윌버포스가 죽습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한 것이 젊었을 때 통과된 게 아니고 46년 동안 지리하게 싸움을 싸우다가 죽을 만큼 코앞에 닥쳐서 그 일을 완수하고 눈을 감아요. 저의 의문, 46년 동안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싸웠을까? 힘의 근원이 뭘까? 1700, 기억하셔야 됩니다. 1788년, 결단한 이후에 몇 년이 지났습니까? 1년이 지났어요. 그가 일지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은 평일에는 3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그리고 주일에는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가책 여러분의 삶도 동일할 것이에요. 윌버포스가 46년이 지나서 그 파워와 힘을 가지고 버텼던 근거는 뭡니까?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기로 연습하고 훈련했던 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바쁘시고요? 무엇이 그렇게 분주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우선순위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 있습니까? 내 영이 하나님께 주신 비전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고 주님 품에 안길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을 이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삶을 개혁하셔야죠. 솔로몬이라는 인물 말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했던 이 인물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해요. 이방 나라의 명예의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해요. 명분의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르호보암이 무엇을 보고 자란 겁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악한 르호보암 왕이 등장하여 그의 나라를 전갈과 채찍으로 다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비치울 때에 언어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 어디서부터 개혁을 해야 합니까? 그 설교집에서 보니까 한 인물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죽이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나요? 질문한 사람이 대답을 이렇게 기대한 거예요. 죄악된 자아가 가장 죽이기 힘든 것입니다. 라고 나올 줄 알았더니 대답이 뭐라고 나왔냐면 의로운 자아를 가장 죽이기 힘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삶 속에 이 사회가 병원이 왜 개혁이 안 됩니까? 나는 옳고 당신은 그런 겁니다. 나는 의롭고 당신이 잘못된 거예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에 빠른 것입니다. 그러니 늘 자기의 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기성세대인 여러분들이 10월 한 달 동안 온전한 개혁을 이루시는 주체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의 현상이요, 주일학교의 평균 출석이 작년 대비 과반수를 넘는 교회가 5%가 안 됩니다. 청년들의 교회 나오는 율이 3%. 한국교회 타락의 지표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기성세대입니다. 우리가 잘못 산 거예요.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나비처럼 오셔서 주일날 나비처럼 날아가셔서는 개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자녀들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참 속상하고 힘든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지한 부모들이 수련회가 되면은 학원과 비교하여 수련회를 안 보내는 무지한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변화하여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 게 빠릅니까? 공부하는 척하고 책상에 앉아서 딴짓하고 시간 보내는 게 더 빠릅니까? 왜 이렇게 무지하세요? 수련회를 왜 합니까? 1년에 반 이상 되는 재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에 모여서 함께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잘못된 생각, 악함, 마음에 잘못된 틀어진 생각들을 고치려는 게 수련회 아닙니까? 50주년을 준비하면서 원로 목사님하고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목사님하고 이런 마음이 좀 동한 것이 있어요. 목사님, 50주년을 맞이하여서 전교인 수련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직 결정난 건 아니에요. 전교인 수련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거기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갈 수 있겠죠.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생각의 틀을 바꾸고 마음을 하나로 모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어린부터 아이 할 것 없이 한 공동체로 함께 연합하기 시작할 때 돈의 가치보다 뛰어나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담임으로서 부탁합니다. 내일부터 릴레이 기도가 시작하고요. 10월 마지막 주에 달리다곰이 시작되는데 적어도 달리다곰만큼은 자녀들을 다 오게 하십시오.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시작된 릴레이 기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생각과 의지와 마음을 바꿔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서 중보하여 수많은 리더십들이 다시금 개혁의 불씨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기의 의의 옷을 내려놓으셔야 해요. 우리가 잘못하여 주일학교가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시금 개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조금 소리를 내어서 우리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